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브라질 리우 올림픽의 첫 금메달은 미국의 사격 선수 기니 트레셔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올해 19살의 트레셔 선수는 어제 여자 사격 10m 공기 소총 결선에서 208점을 쏴서 영광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은메달과 동메달은 중국 선수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한국은 양궁 남자 대표팀이 리우올림픽 첫 금메달을 선사했습니다. 여자 유도 48kg급에서는 정복영 선수가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올림픽 수영 경기장에서 열린 남자 자유형 400m 결승에서 호주의 맥호튼 선수가 중국의 순양 선수를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한국의 박태환 선수는 탈락했습니다. 많은 기대를 모았던 미국의 테니스 선수 비너스 윌리엄스는 여자 단식 1회전에서 벨기에 선수 크리스틴 플리캡스에게 패하고 탈락해서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오늘 올림픽 메달 순위 살펴보겠습니다. 7위 현재 호주가 금메달 2개, 동메달 1개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위는 금메달 2개를 얻은 헝가리입니다. 미국은 금메달 1개, 은메달 4개로 3위, 한국은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로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메달 종합 순위에서는 미국과 일본, 중국이 5개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아직 아무런 메달도 따지 못했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북한의 여자 유도 대표팀 김설미 선수가 유도 48kg급 1회전에서 탈락했습니다. 김설미 선수는 6일 1회전 32강에서 러시아의 이라나 돌고바 선수에게 절반 패를 당했습니다. 양궁에 출전한 강은주 선수는 개인 예선전에서 최종 15위를 기록하는 데 그쳤지만 한때 4위권에 진입하는 성적을 보여서 본선 전망을 밝게 했습니다. 북한은 내일부터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역도 부문에서 메달 사냥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입니다. 엄윤철 선수는 남자 56kg급 A그룹 경기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들어올릴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여자 역도 간판인 림정심 선수는 13일 75kg급 경기에 출전하게 됩니다. 태국에서 군부 주도로 만든 헌법 개정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 출신의 프라유 차노차 태국 총리는 지난 2014년 5월 군사 반란을 일으켜서 잉나치나왓 정부를 축출하고 집권했습니다. 이후 군부가 주도한 헌법 초안위원회는 약 2년간의 작업 끝에 개헌안을 마련해서 7일 국민투표에 붙였습니다. 새 헌법 초안은 민간 정부로 복귀한 후에도 군의 정치 개입이 쉽게 만들었습니다. 개헌안에 따르면 태국의 현재 사실상 최고 권력기구인 국가평화질서회의는 민정 구성 후 5년간 활동할 상원의원 총 250명에 대한 지명권을 갖게 됩니다. 총 유권자 5,500만 명의 이번 국민투표에서 개헌안이 통과되면 새 헌법에 따라서 내년 중반에 총선거가 실시됩니다. 집권군부는 새 개헌안이 민주주의를 완성할 헌법체제로 태국의 정치 분열을 줄여줄 거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비판자들은 군부로 너무 많은 권한이 부여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가 어제 북동부 뉴햄프셔주를 방문해서 선거 유세와 선거 자금 모금 행사를 가졌습니다. 뉴햄프셔주는 지난 2월에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트럼프 후보가 압승을 거둔 곳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이날 뉴햄프셔주 윔덴 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솔직히 말해서 힐러리가 제정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거짓말쟁이에다 정말 끔찍한 사람이라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한편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는 월요일까지는 아무런 공식 행사가 없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월요일 플로리다주와 뉴욕시에서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벨기에 남부지역에서 어제 여성 경찰관 2명이 괴한의 습격을 받고 다쳤습니다. 괴한은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약 50km 떨어진 경찰서 앞에 경비를 서고 있던 여경들에게 갑자기 긴 칼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격자들은 괴한이 신은 위대하다는 아랍어를 외쳤다고 전했습니다. 피습당한 경관들은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한 명은 얼굴 여러 곳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괴한은 경관이 쏜 총에 맞고 병원에 후송됐지만 사망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 박영서였습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경제가 보인다. 역사 속 오늘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한반도 주요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 시간입니다. 북한이 지난 3일 동해로 또다시 노동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즉각 소집됐습니다만 이 안보리 차원의 단합된 조치는 취하지 못했습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이 사드의 한국 배치를 둘러싼 파장이 계속되고 있죠. 이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 달 초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스튜디오에 두 기자 모셨습니다. 윤국한, 최원기 기자와 함께 관련된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북한이 지난 3일 이 동해로 또다시 탄도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먼저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발표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의 반복되는 도발 행위는 북한 정권 스스로가 얼마나 무모하고 예측 불가능한 호전적 집단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며 정부는 주요국들과의 긴밀한 협력하에 안보리 등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는 한편 국제사회의 전방위적 공조를 통해 대북 제재 및 압박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네. 조금 전에 저희들이 전해드린 게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후에 내놓은 성명입니다. 뭐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목소리도 톤도 강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한국 정부가 뭐 북한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다음에 이렇게 성명을 발표한 적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탄도미사일의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이 나온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핵실험이나 이 장거리 미사일을 북한이 발사했을 때 외교부 또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곤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렇게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외교부가 대변인 성명을 낸 것은 좀 이례적입니다.
네.
그만큼 북한의 잇따른 도발 행위가 심각하다라고 이렇게 한국 정부가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제가 그 한국 언론 분석 그리고 외교부 당국자들의 발언을 통해서 북한이 올 들어서 각종 미사일을 발사한 횟수가 얼마나 되나 집계를 좀 해봤는데요.
예.
올해 2월 달에 처음 미사일 발사체를 북한이 발사한 이후에 한 50차례 가까이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네.
이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서요. 27개 종류의 다른 그런 미사일. 중거리, 단거리 또는 일반 방사포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발사했고요. 또 탄도미사일만 따지더라도 올 들어서 14차례 탄도미사일 발사가 있었습니다.
예.
사실 그 한국 정부로서는 이번에 더더욱 이런 최근의 사태를 심각하게 보는 것이 북한의 최근 들어서 이 한국 정부 특정한 그 목표물을 향해서 위협을 가해 오고 있고요.
예.
또 발사 빈도도 계속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상황에서 좀 더 경각심을 갖고 강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예. 북한이 올 들어서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발사를 했다라고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최홍규 기자, 지난 3일에 발사한 건 노동미사일로 추정이 됩니다. 일단 두 발을 발사했고요. 이 노동미사일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지난 3일 오전 7시 50분께 황해남도 운율군에서 동해상으로 노동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는데요.
예.
한 발은 발사 도중에 폭발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두 발을 발사했는데 한 발만 간 거고요. 한 발의 비행거리는 약 1000km 정도 동쪽으로 비행을 해서
예.
일본 그 앞바다 경제수역에 떨어졌습니다. 노동미사일은 북한이 개발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인데요. 외부에서는 이것을 노동미사일 이렇게 부르고요.
예.
북한은 자체적으로 화성 7호라고 부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원래 이 미사일은 과거 냉전 시절에 소련이 R-21 이런 이름으로 개발한 탄도미사일인데요.
네.
북한이 들여와서 개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사정거리가 약 1300에서 1800km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액체 연료를 씁니다. 또 재래식 탄두도 가능하고요. 또 핵탄두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북한은 지난 1993년에도 동해로 노동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있고요. 현재 약 200발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두 발 가운데 이제 한 발이 약 1000km를 날아서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낙하를 했습니다. 그런 만큼 일본 정부가 굉장히 즉각적이고 강한 반응을 보였었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낙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본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북한은 이번에 노동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발사뿐만 아니라
예.
이 단거리 발사체도 같이 발사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것은 일본 정부의 말하자면 미사일 탐지를 막기 위한 그런 차원의 의도가 아니냐 이런
예.
분석들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 미사일이 이번에 1000km를 날아서 떨어졌습니다.
예.
이것으로 일본이 노동 미사일의 확실한 사정권에 드는 것이고 또 그 노동 미사일은 분명하게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 아닙니까?
예.
바로 이런 부분에서 일본 언론 보도들은 일본 열도가 경악을 했다 이렇게 보도들을 하고 있고요.
예.
사실 북한은 이전만 해도 발사 각도를 높이거나 또는 사거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해서 일본 근처에는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EEG 배타적 경제수 역에 떨어지면서 상당히 말하자면 논란을 빚은 것인데요.
네.
바로 이것 때문에 일본 정부는 가장 먼저 앞장서서 유엔 안보리의 긴급 회의를 요청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실제로 일본 언론에서 보도를 보니까 그 이번에 일본 정부에서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탐지를 못했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예, 그렇습니다.
예,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예.
아베 총리가 긴급하게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하고 이번에 그 미사일 발사를 용서할 수 없는 폭거다 이렇게 강하게 규탄을 했습니다.
예. 자, 북한이 올 들어서 지금까지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게 13차례라고 앞서 저희들이 전해드렸는데요. 자, 최홍기 기자, 그 의도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좀 여러 가지로 뭐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난번에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무수단 미사일을 이제 발사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엔 전문가들은 대체로 북한이 그동안 추진해왔던 핵탄두를 탑재한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영어로 ICBM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것을 개발하기 위한 목표다 이런 것이 많고요. 요번에 발사한 노동미사일은 그거보다는 조금 좀 다릅니다. 아, 노동미사일은 이미 실전 배치한 미사일이기 때문에
예.
전문가들은 그 노동미사일 발사한 의도에 대해서 한 서너 가지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첫째는 아까도 얘기가 잠시 나왔습니다만은 일본에는 그 요코스카 또 오키나와 이런 쪽에 그 미군 기지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요번에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졌기 때문에요.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를 타격하려는 능력을 북한이 사실적 갖고 있다. 이것을 과시하려는 게 있고요.
예.
또 하나는 미국을 겨냥한 측면이 있습니다. 뭐 미군 기지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앞서 미국의 그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그 인권유린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에 대한 하나의 반발. 불만의 표시다 이런 수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이달 하순 들어서는요. 한국에서 그 한미 연례 합동 군사 훈련이 열립니다.
그렇죠.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열리는데요. 이를 겨냥해서 미리 하나의 엄포 불만의 표시를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사드 문제입니다.
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얘기인데요. 한국이 이미 이것을 배치하겠다 이렇게 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따라서 북한 입장에서는 그 사드를 둘러싸고 미국, 중국, 특히 한국과 중국 간의 어떤 틈을 벌리기 위해서
예.
그 갈등을 유발하기 위해서 이것을 발사했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사드 언급을 해주셨는데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에 한국 정부에서 나온 입장 가운데 하나가 왜 한국에 사드가 필요한지 확인이 됐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이 이렇게 자꾸 미사일 도발을 한다면 결국은 이제 한국의 결정을 돕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예.
하고 있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바로 지금 진행자가 말씀하신 대로 바로 이것이 사드의 필요성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일부 전문가들은 사드 배치의 정당성도 입증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드는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서 그 수단으로 배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펴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북한의 계속적인 탄도미사일 도발이 사드 배치의 정당성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잘 아시는 대로 사드 배치를 놓고 한국사 일각에서도 찬성과 반대 이렇게 굉장히 논란이 크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좀 누그러뜨리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겠느냐.
예.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북한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계산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이 북한으로서는 사드 배치로 인해서 중국과 한국이 갈등을 하고 또 중국과 미국이 갈등을 빚고 이런 상황들이 나쁘지 않다는 것이죠.
예.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안보 상황과 관련해서 이른바 남방삼각, 미국과 일본, 한국 그 세 나라가 연대하고 또
네.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북방삼각이 연대하는 이런 대결 구도를 북한의 입장에서는 마다할 게 없다. 오히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좋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이런 국면에서 북한의 의도된 그런 행위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예.
지적들도
아,
나오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미사일 발사 이후에 돌아가는 어떤 정세를 보면 북한이 의도하는 대로 조금 그 움직이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국제사회 대응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먼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다음 날 곧바로 유엔 안보리가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발표 내용 잠시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I just want to flag the rhetoric that accompanied the July 19th launch, which was
자, 안보리 긴급회의가 끝난 뒤에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파워 대사가 발언한 내용인데 지난달 19일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표한 당시에 수사가 북한의 기준에 비춰봐도 매우 염려할 만했다 이런 언급을 했고요. 특히 파워 대사는 북한 관영 매체가 당시 발사에 대해서 이 한국의 항망과 공항에 대한 공격을 가정했다는 점 그리고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고 보도한 점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자, 파워 대사가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서 이처럼 강한 우려를 제기를 했습니다만 안보리 이사국들이 뭐 의장 성명이라든가 언론 성명이라든가 이런 어떤 결과물을 도출하는 데는 일단은 좀 실패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이런 회원국이나 도발 행위에 대해서 내는 조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낮은 수준에서는 언론 성명을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강한 수준에서는 안보리 의장 성명이 있고요.
예.
또 가장 강력한 조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겁니다. 안보리는 그동안 북한의 이런 미사일 발사 행위에 대해서 잇따라서 언론 성명을 냈었죠.
예.
그렇지만 이번에 탄도미사일 발사뿐만 아니라 이 최근에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그리고 그 이전에 중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언론 성명을 채택하지 못했거든요.
예.
바로 그것은 한국과 미국 정부가 사드의 한국 내 배치를 발표한 이후에 벌어진 사안들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드 발표 이후에는 유엔 안보리가 늘 해왔던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언론 성명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고요.
예.
이번에도 그런 맥락에서 장작 2시간 동안에 걸쳐서 안보리가 탄도미사일 발사를 논의했단 말이죠.
네.
그러나 특별히 어떤 일관된 그리고 단합된 조치는 내지는 못했는데요.
예.
언론 성명을 추진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분석들이 있었지만 역시 내지 못했는데
예.
그것도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도 사드와 관련해서 문제가 좀 있지 않았는가 안보리
예.
내부에서 이런 분석들입니다.
네. 그 사드 전국 이후에 북한이 도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가 어떤 결과물을 내지 못했다. 그렇다면 결국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중국의 반대 때문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번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중국은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네, 중국은 그동안 북한이 그 무수단 같은 그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요 외교부 성명 또는 대변인 그 언급 등을 통해서 아 이런 행위를 하지 말길 바란다 이런 냉정과 자제를 촉구해오는 그런 그 언급을 해왔는데요.
예.
이번에는 중국 외교부는 대체로 좀 침묵을 지켰습니다.
예.
대신 그 외교부보다는 중국 언론들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중국의 관영 언론 매체들은 노동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면서도
예.
사드의 한반도 배치의 그 연계성을 제기했습니다.
네.
아, 관영신화통신은 북한의 이날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새로운 위반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또 아까도 그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는 했고 회의가 소집이 됐지만 이렇다 할 언론 성명이라든가 조치가 마련되지 못했다 이러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중국이 반대했다고 보는 관측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AP통신은 익명의 유엔 외교관들을 인용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려는 시도가 중국에 의해 지연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올 초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 이후에 유엔이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내놨습니다. 뭐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 아니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또 무엇보다도 중국이 여기에 이제 동의했다 이런 부분도 이제 주목이 되는데, 그렇다면 중국의 2270호에 대한 이행 여부 이런 것들은 현재까지 어떻게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까?
예, 잘 아시는 대로 2270호를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할 당시에 여러 가지 중국과 미국이 핵심적으로 조율을 했습니다.
예.
그 결과 나온 것이 2270호였고요. 그동안에 유엔 안보리가 북한과 관련해서 채택한 가장 강력한 그런 결의안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왔죠.
예.
실제로 채택 직후에 중국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2270 대북 제재 결의를 전면적이고 완전하게 이행하겠다라는 점을 수차례 강조를 해왔습니다.
예.
그렇지만 현 상태에서 중국이 과연 전면적이고 완전한 형태로 이 결의를 이행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바로 이번에 유엔 안보리에서 사드와 관련해서 일치된 안보리의 견해가 나오지 못한 것과도 연관이 있다 이렇게들 보고 있는데요.
예.
물론 중국 정부가 안보리 결의 이행과 관련해서 입장을 달리하거나 이행을 좀 더 완화하거나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떠한 입장도 발표한 것은 없습니다.
예.
앞으로도 만약에 실제로 이행이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을 것인데요.
예.
이 시점이 바로 중국이 미국과 남중국해 문제라든지 또 사드 문제를 놓고 대립하는 시점과 연계돼 있다는 점에서
예.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이 좀 허술해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많이 있고요.
예.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중국에 대한 북한의 수출 말하자면 그 결의안이 채택된 이후에 4월, 5월, 6월 달의 통계를 보면요. 그 수출이 조금씩 줄곤 있긴 합니다.
예.
북한의 대중국 수출이죠.
네.
4월 달, 5월 달, 6월 달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계속 줄긴 했습니다.
예.
그러나 그 주는 폭이 상당히 낮아지고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4월 달에는 전년 대비 22%가 줄어들었는데요.
네.
5월 달에는 12%였고요. 6월 달에는 3% 주는데 그쳤습니다.
예.
계속 줄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이 사실상 중국이 크게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
예.
이런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에 어떻게 형성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 분위기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중국이 소극적으로 나온다면 북한에 대한 압박이나 제재에도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중국은 그 북한에 대해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상당히 큰 요소인데요.
예.
예를 들어서 하면 중국은 북한이 필요로 하는 석유의 90% 또 의류 뭐 이런 그 생필품의 80%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식량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중국은 그 북한의 가장 큰 무역 상대고요. 또 북한은 그 석탄 같은 그런 수출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외화를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방금 얘기가 나온 대로 제재로 인한 수출품이 좀 줄곤 있지만 주는 그 폭이 상당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사드 문제를 계기로 해서 베이징이 북한에 대한 제재의 고삐를 좀 다소 느슨히 완화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있고요.
예.
또 중국이 만일 이 같은 제재의 속도 조절을 한다면 그것을 완전히 또 풀 것인가 또 아니면 지금의 제재로도 충분히 북한의 아픔을 느껴서 일종의 그 핵 테이블로 육자회담이라든가 이런 협상 테이블로 오게 하는데 충분할 것인가 이런 그 관측이 있는데요.
예.
어떻게 될지는 조금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 중국이 대북 제재에 임하는 어떤 분위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동안에 좀 살펴봤는데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네, 미국과 한국이 지난달 13일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이 사드를 한국의 경상북도 성주에 배치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사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사드 이후에 중국이 대북 제재에 어떻게 임할 것인가 이렇게 전망을 해봤는데 이번에는 그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 이 부분도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상당히 관심인데요. 중국의 관영 매체죠. 인민일보가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실명을 거론하면서 한국의 사드 배치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국 출신의 연예인들,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배우나 가수들의 출연을 금지시켰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확인이 됐습니까?
예, 그 일부 확인된 것도 있고 또 예. 아직은 그야말로 언론 보도에 그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 중국 당국이 이런 부분들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거라고 보는 전문가들은 없고요.
예.
다만 제가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관영 매체들을 매일 인터넷을 통해서 좀 찾아보고 있는데요.
예.
인민일보라든지 또 신화통신, 환구시보 이런 CCTV까지도 보면은 사드 문제에 대한 논설이라든지 또는 일반 보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매일 넘칩니다.
예.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논평도 많이 냈고 있고요. 모두 다 이 한국 정부 그리고 미국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을 비난하고 여기에 철회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핵심입니다.
예.
그러면서 가령 한국이 여기에 대해서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말하자면 후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전적으로 전략적으로 잘못된 결정이었다. 또 사드 자체가 한국이 얘기하는 대로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한반도를 보호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수단이다든지
예.
이런 형식으로 정말 사드 관련한 그런 보도들이 상당히 많이 넘치고 있고요.
예.
앞서서 말씀하신 그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실명을 거론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인민일보 중국의 대표적인 관영 매체죠. 이 보도를 보면요. 박근혜 대통령의 한국 내 지지율이 급락한 사실을 언급을 하면서 한국의 지도자는 신중하게 문제를 처리해서 나라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조언 내지는 경고까지 하고 있거든요.
예.
보면은 지금 현재 한중 관계에서 이 두 나라 관계를 압도하는 사안은 사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최용기 기자,
네.
앞서 윤국한 기자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일단 중국 매체에서는 이 사드와 관련된 이제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국 언론에서도 중국이 사실상 사드와 관련돼서 한국 보복 조치를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하는 언론이 많고요.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게 앞서서도 이제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한국 출신의 배우나 가수들의 중국 행사 일정이 갑자기 취소됐다던가 영화 금지나 드라마 출연이 금지됐다던가 이런 것들이 사드와 관련된 것 아니냐 이런 그 분위기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중국에서는 아직 뭐 이거와 관련해서 공식적인 언급 이런 건 나오진 않고 있는데
예.
한국에서는 그 한국의 그 한류 스타들이 그 사드로 인해서 무슨 일정이 취소됐다든가 프로그램이 중단됐다든가 드라마에서 하차할 것이다 이런 그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그 현재 그 중국에는 그 한국의 영화 드라마 또 가수 등 한류 스타들이 상당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그중에 한 명이 유인나라고 그런 그 스타입니다. 그런데
예.
유인나 씨가 중국의 그 드라마에 출연을 하기로 했는데
네.
갑자기 그 하차하게 됐다 그러면서 한국 언론에서 이것이 사드에 대한 중국의 불만이 작용한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것은 뭐 아직 확인된 얘기는 아닙니다. 또 하나는 그 이와 관련된 움직임으로 중국 당국이 한국인들의 그 상영 비자 그러니까 중국에서 어떤 그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입국사증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요.
예.
이거와 관련된 초촉장 발급을 대행해오던 업체의 그 자격을 취소를 했는데 한국 언론에서는 이것도 사드에 대한 일종의 보복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것은 뭐 둘 다 뭐 주목은 가는 부분입니다만은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은 아닙니다.
네, 지금 최은기 기자가 아직 확인된 부분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예.
그 상당수 언론들이 사실상 확인된 것으로 그렇게 보도를 하고도 있습니다.
예.
거기에다 더해서 중국인들이 그 한국 방문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관광객들이
네.
관광객도 그 수가 최근에 들어서 상당히 줄고 있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도 있는데요.
예.
물론 그것들이 중국 당국이 직접적인 어떤 뭔가 압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중국 내 말하자면 반한 여론과
예.
관계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것은 중국은 말하자면 한국이나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 사회는 아닙니다.
예.
공산당 일당 독재의 말하자면 체제가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공산당 일당 독재, 당국이 공식적으로 어떤 공문을 통해서 지시를 내리지 않더라도
네.
관영 매체라든지 이런 SNS, 말하자면 인터넷 웹을 통해서 여론몰이를 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그 당국의 의사를 전달하고 또 관철해낼 수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발표 앞으로도 없을 수 있습니다.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이런 압박이 저강도에서 점점 더 그 강도를 높이는 고강도 제재로 갈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중국의 입장으로서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그런 발표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없다. 외교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나올 것인데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한국에서는 일찌감치 그리고 또 지금부터라도 여기에 대해서 만반의 대비를 좀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중국에 대한 설득 작업도 좀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최영규 기자, 한국 정부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요즘?
한국 정부는 이것이 뭐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 같은 언론 보도가 나오면 한국의 그 외교부 당국자들은 이 같은 내용을 주시하고 있다 이런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 언론의 반응입니다. 한국 언론에서는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서 예의 주시하고 또 시시각각 보도를 하면서요.
네.
동시에 그 칼럼 또 사설 등을 통해서 중국의 이 같은 그 입장에 대해 또는 움직임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드가 중국이 불만인 건 알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북한의 그 핵실험 또 장거리 미사일에 대해서 한국이 상당한 위협을 느껴서 하는 일종의 방위적 조치고요.
예.
또 하나 사드 자체가 무슨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그 방어용 무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한국이 굉장한 안보적 위협을 느껴서 하는 이 같은 조치, 또 군사적 조치는 또 주권사항 아닙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불만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과도한 이런 조치를 하고 또 움직임, 또 이런 그 주권 침해 같은 이런 행위라는 것에 대해서
예.
한국에서 상당한 불만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 한국 내에서도 이제 사드 배치를 둘러싼 찬반 논란 이건 여전히 끊이질 않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사드 배치 부지로 선정된 성주에서는
예.
연일 시위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철회를 요구하는 그런 시위가 계속되고 있고요. 또 한국의 야당이나 일부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드와 관련해서 사드 배치 그 자체뿐만 아니라 사드 배치 결정 에 이르기까지의 말하자면 여론 수렴이라든지
네.
그리고 또 더 중요하게는 사드의 그 효율성 그 자체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네.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공론화하고 또 야당의 경우에는 이것을 국회 비준 사안으로 삼아서 토론을 좀 더 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네.
해서 사드 문제가 이 한국 전국에서 상당히 지금 중요한 쟁점 현안으로 떠오른 상태입니다.
예. 그 지금 사드 전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이제 전면에 나온 그런 모습이거든요. 성주 주민들을 만날 수도 있다 이런 언급을 했고 또 실제로 해당 지역의 정치인들을 만나기도 했고 여기에서 그 해당 지역에서 요청을 해온다면 다른 부지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언급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네, 한국은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북한, 중국과는 달리 그 민주국가입니다.
예.
그래서 그 각 지역구, 각 모든 사람들이 그 자유롭게 자신의 견해를 말할 수 있는 건데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사드 배치 지역으로 결정된 성주 주민들이 상당히 그 반대를 많이 하고 또 서울로 올라와서 시위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회의원들을 만났는데
예.
여기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그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사항이긴 하지만 만일 성주의 그 지역 주민들이 또 다른 어떤 그 장소를 그 건의해 온다면 이것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 듣고 계십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국 박근혜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한다는 소식. 네, 윤국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언제 러시아를 가는 겁니까?
예, 그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 극동 지역이죠. 예. 거기에서 동방 경제 포럼이라고 하는 러시아 정부가 주관하는 경제 관련 회의인데요. 이것이 9월 2일과 3일 이틀간 열립니다.
예.
아,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기 위해서 가는데요.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이 회의에 참석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모스크바가 아닌 블라디보스톡 극동 지역에서 러시아 정상과 정상회담을 갖게 됩니다.
예. 최용규 기자, 그렇다면 그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에서 어떤 주요 의제들이 논의가 될까요?
한국의 그 박근혜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와 그 실질 협력 증진 방안, 그러니까 한국과 러시아 간의 통상 경제 문제를 얘기를 하고요.
네.
또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의 국제 정세 등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여러 번 얘기가 했습니다만은 이 자리에서는 특히 그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둘러싼 그 러시아와 한국 사이에 어떤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하는 기간 동안에 러시아가 주도하는 동방 경제 포럼이 열리는데 북한 대표단도 여기에 참석할 예정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아, 러시아 외교부가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이 북한은 지난해에도 강력급 대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예.
대외 경제상이 참석을 했는데요. 아, 이 동방 경제 포럼은 올해로 두 번째 열리는 것인데요.
네.
그 러시아의 극동 지역은 러시아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좀 낙후한 지역입니다.
예.
그러면서도 경제적인 기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러시아뿐만 아니라 한국 그리고 중국 당국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상당한 경제적인 말하자면 투자를
네.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러시아 입장에서는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교도부의 역할도 합니다.
예.
아,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개발 계획 그리고 한국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개발 계획과 관련해서 중요한 지역인데요.
예.
아, 그런 차원에서 정상 박근혜 대통령이 이 블라디보스톡을 가게 되는 거고요. 아, 남북한이 그 만나게 되기 때문에
네.
이번에 어떤 형태로 논의가 이루어질지 또 그 한반도 관련한 사안에서 경제협력 부분에서 지금과는 좀 다른 지금은 좀 막혀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지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북한에서 누가 올지는 아직 그 알려진 건 없는 거죠?
예, 사실 러시아의 그 이타르타스 통신이 외교부 소식통을 이용해서 북한 당국도 대표단을 파견할 것이다 이런 보도를 하고 있지만
네.
어느 수준에서 올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저희들이 이제 너무 앞서서 얘기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을 하고요. 또 북한에선 누가 올지는 모릅니다만 동방경제포럼에서 대표단을 보내서 참석을 한데 지금 남북한 간의 대화가 굉장히 막혀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러시아에서 어떤 직간접적인 만남 이런 것들을 전망해 보기는 어렵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최은기 기자.
뭐 언론에서는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예.
역시 뭐 북한에서 어느 정도 급의 인사를 보내는지 여부에 달렸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 만일 북한이 지난해에는 리용남 대외경제상을 그 중심으로 대표단을 꾸려서 이 동방경제포럼에 그 보냈는데요.
네.
만일 이번에도 뭐 그런 또 수준의 그 인사를 보낸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예.
다만 뭐 높은 급 가령 뭐 총리를 보낸다든가 그러면은 혹시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 북한이 어느 정도 급의 인사를 보낼지 거기에 좀 달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앞서서 저희들이 사드와 관련된 여러 문제를 얘기했습니다만 러시아도 사드에 대해서 이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다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서 이 사드와 관련된 한국의 입장을 뭐랄까요 설명하는 이런 데도 좀 시간을 보내겠군요.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가 이 사드 문제를 갖고 미국뿐만 아니라 또 한국에 대해서도 이렇게 굉장히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그 러시아 측의 초청에 따라서 블라디보스톡 극동 지역을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큰 그 행사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만큼 한국 정부로서도 러시아가 주고 있는 극동 지역이 주고 있는 경제적인 그런 함의 그리고 또 러시아와의 관계가 갖는 중요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 사실 남북관계가 이렇게 그 북한의 계속적인 도발로 인해서 꽉 막히기 전까지만 해도
네.
남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삼각협력사업은 어느 정도 시범사업의 형태로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러시아산 석탄을 블라디보스톡을 거쳐서 북한을 거쳐서 포항으로 가져오는
예.
그런 시범 사업이 두 차례나 진행되지 않았었습니까? 아, 그런 사업들이 이제 유엔 안보리의 제재 때문에 사실상 막힌 그런 상황이고요.
예.
이런 맥락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앞서 말씀드린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도 사실상 실종돼가는 그런 예. 상황이기 때문에 아, 이번 사실 그 박근혜 대통령의 블라디보스톡 방문이 박근혜 대통령의 말하자면 정책적인 이니셔티브에 아, 새로운 어떤 모멘텀을 주고
네.
또 남북 간에도 어떤 뭔가 대화할 수 있는 소지를
예.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을지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북한이 또다시 동해로 노동미사일을 발사한 소식과 또 이후에 유엔 안보리의 움직임 그리고 이 한국 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를 둘러싼 파장에 대해서 전망해보고 진단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최원기 기자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진행의 박형주였습니다. 뉴스포커스 이 시간 순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경제가 보인다. 전영란입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 탈북자 김영수 씨는 이렇게 더운 날 어디를 가는 길일까요?
저희들 2013년인가 12년인가 카메라를 한번 샀었는데 그 카메라보다도 더 요즘에 좋은 카메라들 또 그리고 더 또 신형이면서도 더 이제 기능이 많은 그런 이제 카메라들이 나옵니다. 특히 망원 카메라면 앞에 렌즈를 교체하면서 하는 카메라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북한에서 알고 있는 그런 작은 소형 카메라가 아니라 큰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앞에다가는 이제 렌즈가 분리형으로 쭉 당기다가 가까이서 찍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사람 인물만 전문적으로 찍는 인물 렌즈가 또 있고 사실은 지금 저는 어느 하루 내서 저게 저 용산이라고 하는 한 10층 남아되는 그런 큰 빌딩이 몇 개가 전자상가가 있습니다. 상가에 한번 찾아가서 한번 좀 쭉 둘러보면서 좋은 걸 선택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전자제품만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상가에 도착한 탈북자 김영수 씨.
이게 지금 전자상가 여기 왔습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주변에 보게 되면 8층짜리, 10층짜리 그리고 또 한 3층짜리 이런 건물 여러 건물들이 쫙 줄비하게 늘어져 있는데 이 모든 건물들이 전자상가입니다. 우선 전자랜드라고 하는 곳에 지금 저 들어왔는데 엄청납니다. 정말 매대가 거기서 꽉 차 있고요. 이게 카메라 전문, 그 다음엔 핸드폰 전문, 그리고 TV라든가 냉장고, 정말 각가지가 다 전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저는 오늘 목적했던 것이 카메라이기 때문에 카메라 매장을 가봐야 될 텐데 너무도 카메라 매장이 많습니다. 제일 가까이 있는 카메라 매장부터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넓은 상가 규모에 놀란 탈북자 김영수 씨. 얼른 눈에 보이는 사진기 전문 매장에 들어가 보는데요.
아 지금
예
가격들 좀 알아봐야죠.
네 물어보세요.
지금 이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카메라가요.
네
이게 그 D 뭐든가 이거 분리형 있잖아요.
DSLR이요.
네, 분리형 아니고 지금 붙어 있는 건데
그 하이엔드요.
예 니콘.
네.
네. 근데 이렇게 좀 이게 분리가 안 되는 건데 그게 네. 좀 불편하죠. 분리가 돼가지고 이제 카메라 렌즈를 여러 가지로 하는 게
퀄리티가 좋아지는 거죠. 이게 최고의 퀄리티들이죠. 사진기.
앞에 있는 게 지금 다 좋은 것들인가요?
그렇죠.
예, 예. 관광 여행 다닐 때 쓸만한 게 이 정도면 다 쓸만한 건가요?
그렇죠.
가격대가 지금 보통 얼마 정도 가나요?
새 걸로 하시게 되면 50만 원대 후반부터 시작하시면 되는 거고요. 중고로 하시게 되면 그 밑에 사양으로도 할 수가 있고요.
중고라고 하면 그것을 믿고서 살 수 있을 만한 거라는 거 되겠죠? 믿고서 살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 매장에 와서 사시고 하시는 거니까 문제가 뭐 일주일 안에 발생하면 바로 교환도 해드리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무난하게 쓰시는 게 이제 600D.
600이요?
네.
다양한 가격대의 수많은 사진기 가운데 마음에 드는 사진기를 선택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지금 이게 분리형 아니고 지금
렌즈 분리형 아니고 줌이 35배까지 당길 수 있는 거고요. 액정도 꺾이고요.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 지금 거의 한 70만 원 했던 건데요. 근데 이거는 연식이 얼마 안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보다는 또 이런 게 낫겠지 아무래도.
장단점이 있는데 사진의 퀄리티는 얘가 제일 좋은 거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쟤네들은 이제 좀 간편하게 갖고 다니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걸 뭐 가기 뭐 그렇게 뭐 비싸진 않잖아요.
속도가 빠른 건 비싼데.
또 속도 빠른 거 따로 있나요, 저것도?
네, 따로 있어요.
사진 너무도 지금 무색하니까. 근데 좀 이제 이번에 휴가 때 좀 어디 좀 놀러 가려니까 사진기를 좀 다른 거 좀 들어보려고 지금.
여러 종류의 사진기와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들은 탈북자 김영수 씨. 이해가 좀 됐을까요?
아, 천차만별이고요. 새 것부터 또 중고도 정말 새거나 다름없는 그런 중고도 있습니다. 사람이 샀다가 상표만 뜯어도 중고가 되기 때문에 값이 절반 이상으로 막 깎아지고 있는데요. 정말 누군 것들은 많이 눕습니다. 정말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예 그런 이제 것들이 많습니다. 예 저는 그 중에서도 또 가장 좋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인 예, 니콘 카메라 좀 보고 있는데요. 예 우선 한번 자세한 걸 좀 여쭤보면서 선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김영수 씨를 위해서 상점 직원은 직접 사진을 찍는 시범까지 보여줍니다.
네. 제가 알아서 자동으로 맞춰보니까 네? 찍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사진이 이렇게 나와요.
네. 이 렌즈는 지금 이제 처음 그 본들 렌즈 네, 그건가요?
기본 렌즈.
기본 렌즈.
네. 근데 기본 렌즈만 달아도
일반 제가 말하는 것보다 낫다고 소리죠.
예. 그래서 지금 저 두 장 찍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퀄리티가 최고죠.
잘했죠.
예.
그러니까 요건 지금 가격이 지금 얼마 정도 돼요, 그러면?
요 두 개, 렌즈까지 합쳐서? 요 두 개 다 하시면은, 요 바디는 30만 원 주시면 되고, 요건 8만 원 주시면 돼요.
38만 원으로?
네. 아.
탈북자 김영수 씨, 어느 정도 마음에 드는 사진기를 찾은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예, 마음에 든 것이, 이게 지금 니콘 카메라인데요. 예, 나온 지가, 예, 3, 4년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 새 걸 사려면 본체만 100만 원 된다고 하는데, 저한테 20만까지는 예, 괜찮다고 이렇게 지금 하는데 예, 제가 지금 값을 막 깎았습니다. 이 렌즈도 마찬가지로 한 700달러부터 800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저한테는 오늘 한 200달러 보급되는 예, 대한민국 돈으로 20만 원 정도 결국 전체 다 해가지고 40만 원 그리고 이제 가방과 그리고 SD카드라고 하는 예, 그 메모리 카드 예, 촬영하기 꼭 필수한 건데요. 예, 이것까지 이제 같이 줘가지고 하여튼 구매를 할 것 같은데 좀 가격을 좀 더 좀 예, 깎아볼까 예, 한번 생각합니다.
새로운 사진기를 구입해서 나오는 탈북자 김영수 씨. 표정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아 정말 거의 한 30분 동안 자세히 여쭤도 보고 직접 찍어도 보면서 했는데요. 마지막에는 예, 47만까지 깎았던 것을 또 45만까지 깎았습니다. 한 2000달러짜리를 예, 400달러 정도에서 샀으니까요. 이 정도 되는 예, 고급 예, 카메라는 한 10년 두고도 편히 쓸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카메라 가격 400달러이 되면 예, 그래서 한 3일 정도는 예,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3일 동안 일해서 번 돈 가지고 이렇게 예, 한 10년 동안 예, 쓴다고 하면 그렇게 저렴한 축 되고요. 그리고 이런 예, 정말 고급형 카메라는 예, 조금 좀 썼다고 해서 그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참 오늘 예, 장을 잘 본 것 같습니다.
경제가 보인다였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98년 8월 7일 오늘 아프리카 케냐 수도 나이로비 중심가에 있는 미국 대사관 부근에서 폭탄이 터졌습니다. 그로부터 5분 뒤 탄자니아의 수도 다르에스살람 주재 미 대사관 주차장에서도 폭탄이 터집니다. 이 두 건의 연쇄 폭탄 테러로 220여 명이 숨지고 수천 명이 부상했습니다. 이 사건은 1983년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의 미군기지에서 발생한 자살 폭탄 테러 이래 미국이 겪은 최악의 테러였습니다. 미국은 테러 사건의 배후로 이슬람 무장단체인 알카에다를 지목하고 아프가니스탄 알카에다 훈련기지에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그리고 알카에다 지도자인 오사마 빈 라덴의 추방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당시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은 미국의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991년 대아프가니스탄 제재에 들어갑니다. 1933년 8월 7일 오늘 한국 최초의 여류 비행사 박경원이 사망합니다. 비행기 추락사였습니다. 박경원은 1901년 경상북도 대구에서 태어났습니다. 간호사를 장래 희망으로 삼았던 박경원은 1922년 동아일보가 주최한 한국 최초의 비행사 안창남의 고급 방문 시험 비행을 구경한 후에 하늘을 나는 꿈을 품게 됩니다. 이어 박경원은 곧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에 있는 비행학교에 입학하고 택시 운전 등으로 어렵게 학비를 마련해 나가면서 마침내 3등 비행사 자격을 따냅니다. 그리고 3년 뒤 박경원은 일본에서 2등 비행사 자격을 얻으면서 여류 비행사로서 승승장구합니다. 혹독한 비행 훈련 과정 때문에 일본에서도 2등 비행사 자격증을 딴 여성은 2명밖에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이후 1933년 8월 7일 박경원은 도쿄 하네다 국제 비행장에서 청연호에 몸을 싣고 고국을 향해 떠납니다. 하지만 청연호는 이륙한 지 1시간도 지나지 않아 기상악화로 추락하고 한국 최초의 민간인 여류 비행사 박경원은 33의 짧은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 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 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뷰의 마감 뉴스입니다. 브라질 리오 올림픽의 첫 금메달은 미국의 사격 선수 기니 트레셔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올해 19살의 트레셔 선수는 어제 여자 사격 10m 공기 소총 결선에서 208점을 쏴서 영광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은메달과 동메달은 중국 선수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한국은 양궁 남자 대표팀이 리오 올림픽 첫 금메달을 선사했습니다. 여자 유도 48kg급에서 정보경 선수가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올림픽 수영 경기장에서 열린 남자 자유형 400m 결승에서 호주의 맥 호튼 선수가 중국의 순양 선수를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한국의 박태환 선수는 탈락했습니다. 많은 기대를 모았던 미국의 테니스 선수 비너스 윌리엄스는 여자 단식 1회전에서 벨기에 선수 크리스틴 플리캡스에게 패하고 탈락해서 충격을 안겼습니다. 오늘 올림픽 메달 순위 살펴봅니다. 7위 현재 호주가 금메달 2개, 동메달 1개로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금메달 2개를 얻은 헝가리입니다. 미국은 금메달 1개, 은메달 4개로 3위, 한국은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로 4위에 올랐습니다. 메달 종합순위에서는 미국과 일본, 중국이 5개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아직 아무런 메달도 따지 못했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북한 여자 유도 대표팀의 김설미 선수가 여자 유도 48kg급 1회전에서 탈락했습니다. 김설미 선수는 6일 1회전 32강에서 러시아의 이라나 돌고바 선수에게 절반 패를 당했습니다. 양궁에 출전한 강은주 선수는 개인 예선전에서 최종 15위를 기록하는 데 그쳤습니다. 한편 북한은 내일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역도 부문에서 메달 사냥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입니다. 엄윤철 선수가 가장 먼저 남자 56kg급 A그룹의 경기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들어올릴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2017년 세계 유도 주니어 선수권 대회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북한 유도협회는 내년 평양에서 전 세계 국가들이 최상의 조건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대회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유도연맹도 브라질 리우제자네이루 총회에서 내년도 세계 주니어 선수권 대회 개최지로 평양을 결정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마리우스 비제르 국제유도연맹 회장은 스포츠의 목표, 특히 유도의 목표 가운데 하나는 나라와 문화 간의 가교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특히 차세대들이 희망을 갖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유도연맹은 오는 12월까지 북한의 대회 운영 능력을 실사 확인할 예정입니다. 벨기에 남부 지역에서 어제 여성 경찰관 두 명이 괴한에 습격을 받고 다쳤습니다. 괴한은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약 50km 떨어진 경찰서 앞에서 경비를 서고 있던 여경들에게 갑자기 긴 칼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격자들은 괴한이 신은 위대하다라는 아랍어를 외쳤다고 전했습니다. 피습을 당한 경관들은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한 명은 얼굴 여러 곳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괴한은 경관이 쏜 총에 맞고 병원에 후송됐지만 사망했습니다. 범인의 신원과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벨기에 브뤼셀 공항과 지하철역에서 연쇄 테러 공격이 발생해 32명이 숨진 이래 두 번째로 높은 테러 경보가 발생한 가운데 내려졌습니다. 끝으로 한국기상청 제공 날씨 정보입니다. 북한 내일은 가끔 구름이 많겠지만 대기 불안정으로 일부 내륙에서는 낮부터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오후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함경남북도 지역 예상 강수량은 5에서 50mm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3도에서 2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최고기온 23도에서 32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평양은 하루 종일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25도, 낮 최고기온 32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함흥은 흐리고 비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 24도, 낮 최고기온 27도 되겠습니다. 황해도 해주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25도, 낮 최고 32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VOA 마감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